요한복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들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은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읽으신 부분만 해도 전도제 많이 들어가는 구절들이나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다는 구절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좀 읽어보면서 느끼셨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읽을 때마다 그러지만 읽을 때마다 읽고 어렵다 얘기하면 요한복음이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 삼복음서는 이 사람들이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마태는 베드로가 했던 설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마가는 그 이전에 핵심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누가 주로 청자로 고려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청자로 고려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톤을 쭉 읽어보시면요, 웬만한 일들은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삼복음서는 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보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건적인 진리는 알고 선언적인 진리는 아는데 그 사건적인 진리와 선언적인 진리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예수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했던 그 예수의 자기 설명의 육성들을 쫙 모아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예수가 내가 누구다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내용에 거의 다입니다. 사건만 나오고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우셨죠.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를 건너고 끝나버려요. 그냥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고친 다음에 싸웠어. 그런 다음에 끝나. 그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그보다 훨씬 쉽잖아요. 니고데모가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거듭남에서 계속 설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했더니 다른 데는 여자들이 보통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면 혈류증을 가져다가 이렇게 옷깃 한번 만지고 믿고 믿음 사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여기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어떻게 대화해 나가시면서 이 여자 영적 질문을 해결해 주시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5장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얘기, 안식일에 병 고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 그냥 딱 싸우고 끝났는데 내가 아들이고 아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연결돼요.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사건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은 이슈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했던 자기 설명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후의 담론을 보면 더욱더 그런데요. 보통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입성하면 보통 성전 정화하시고, 그렇죠? 세금 문제, 뭐 문제, 이렇게 해서 뭐 부활 논쟁,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시대,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인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로 마테마가 누가는 구성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신 이후에도 뭐예요?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이 13장, 1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입성한 이후에서도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목자고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내가 어떤 존재다를 하는 자기 설명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초신자가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준 책이 설명을 길게 해놨기 때문에 읽을 만한 책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쓸 때는 이걸 초신자를 고려하고 썼어요? 아니죠. 어설프게 아는데 핵심을 모르는 사람에게 좀 길게 설명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읽기에는 너무 교조적으로 들리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근데 보세요. 이 책은요, 교조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설명으로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자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설명시키려고 목자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설명한 거에서 왜 목자의 이미지를 차용하셨고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으래요? 예수는 목자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는 빛이야 이래버려요. 그럼 왜 빛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교조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선언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전체가 다 그렇지만 너무 선언적으로 교조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설명해내고 있는지를 좀 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주제는 되게 쉬운 주제인데요. 쉽다기보다 주제는 핵심 주제인데 설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도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좋은 책이에요.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이해하면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만큼 제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만 로마서를 이해하면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걸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전 마테마가 누가를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현대인들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선호하나? 요한복음은 철학적으로 쓰여있고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쓰여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지 사실 이쪽 포인트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한쪽 면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의 사람됨을 되게 강조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어떻게 태어났고 뭘 전파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태어났고 뭘 전하셨으면 뭘 문제제기하셨고 뭘 이루려고 하셨고라는 어떤 예수의 역동성, 사람으로서 역동성을 많이 다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신적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묘사합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져요. 앞부분에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그냥 그림 그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한번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간 변질된 서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반기독교 학자들은.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성격 더럽잖아요. 그렇죠? 러프하고 이렇게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한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신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는 마테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신으로 묘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한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에서는요 제자들 수준이요 진짜 한심한 막 문제 많은 세속적 가치관에 갇혀 있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톤이 달라져요. 제자들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들 앞쪽은 어때요? 뭐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해서 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뭐 따르라 했더니 제가 따르라고 따르고 뭐 이런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서 끌고 나오시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가 누구신가 하여 보고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에게 얘기하고 시몬이 가서 보고 아 또 반석이라고 하신가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가서 누구지 걔가 별로 안 유명한데 네? 네, 나다니엘에게 가서 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아 거기서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고 해서 데려와 봤더니 예수님께서 걔 기도의 자리를 얘기하시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났었다고 했더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나 고백하니까 그럼 네가 이제 사다리를 볼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좋잖아. 그렇죠? 제자들이 어때요? 전체적인 톤이 예수님을 따르는 느낌이 되게 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톤이 어때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딱 인간적으로 보기에 마테마가 누가는 살냄새 나는 육성이 들리는데 요한은 뭔가 이렇게 잘 꾸며진 거 아닌가라고 해서 후기에 기독교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종교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요한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하여튼 뭐 근데 그 포인트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상보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 그리고 요한이 강조하는 포인트 되게 상보적입니다. 전 마테마가 누가를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왜? 한국교회 정서는 요한을 훨씬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정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훨씬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훨씬 익숙하실 거여서 뭐 요한복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신나서 강의하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교조적으로 많이 강조해서 빛, 진리, 생명, 목자 이런 이미지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뭘 설명하고자 했는지에서 이해가 없으셨다면 오늘 그 이해를 조금 더 깊게 가져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죠. 오늘은 조금 천천히 오늘부터는 좀 천천히 나가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무슨 뜻이에요?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운드가 아니라 말씀은 실질적인 진리라는 개념을 되게 갖고 있어요. 로고스 진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을 해서 띡 됐다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부는 의도한 거, 의지를 갖고 있는 걸 성부적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성자는 어떻게 해요? 그 원리와 원칙을 실제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낸 거를 성자적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적용해서 운용하는 것을 성령적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하고 기준을 세우는 게 성자적인 거고 그것을 실제 기준과 계획대로 구성해내는 걸 성자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케어하고 만들어가는 걸 성령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초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개념이에요. 성부 성령 성령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가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뭐에 대한 이슈예요? 로고스는 뭐가 아니다? 로고스는 원리가 아니다에 대한 이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헬라적인 정신에서 로고스는 뭡니까? 원리예요.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불, 물,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뭘 찾는 거예요? 로고스를 찾는다는 게. 벌써부터 몇 분은 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 당시 헬라적인 정신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이 구성되는 원리를 찾자. 이 생당이 구성하는 뿌리를 찾자. 이 생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찾자. 철학을 찾자. 이게 뭐예요? 로고스를 향한 탐구예요. 그렇죠? 이데아를 향한 탐구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접근에서는 두 가지 접근이죠. 헬라적 방식에선 첫 번째는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이 세상이 구성된 물리의 원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와 원칙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이걸 사람들이 뭘로 부르는 거예요? 로고스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뭐 상대성의 원리나 이런 세상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물리적 원칙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진리라고 해요? 이 사회나 이 인간이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는 철학적인 가치적인 정의 그리고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어떤 삶의 방식과 기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대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왔지만 그건 빼고 일단 진리의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든 그때든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원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옛날에 양육할 때 얘기했죠? 진리를 원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는 원리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것이다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뭐가 아니고 우리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뭐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리에서 인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호르몬 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서는 호르몬 작용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인격은 뇌의 활성화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본능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에서부터 뭐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원칙에서부터, 원리에서부터, 그렇죠? 어떤 자연이라는 규칙에서부터 인격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꾸로라는 거예요. 인격에서부터 원리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더 우월한 세계는 어떤 세계다? 인격적인 세계다에 대한 선언을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벌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지? 굉장히 말씀적인 양육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양육이. 에? 그걸 이걸 요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세상은 원리적이고 원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별게 아니죠. 그렇죠? 인격은 그냥 오로라 같은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거꾸로 그렇지 않다. 인격적인 세계가 우월한 세계이고 물리적인 세계는 인격적인 세계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태초에 로고스는 뭘로 존재한다? 인격체로서 존재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래서 만물을 지었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죠. 다시 진리적인 세계는 원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세계예요. 이 인격적인 세계를 통해서 원리적인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건 어두우면 여기가 깜깜하면 이게 뭔지 보일 수가 없죠. 빛은 뭐예요? 이 본체를 이 본모습을 어떻게 돼요? 드러내주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빛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 만날 때 그 인격의 로고스 이런 인격이 완성된 인격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인격의 로고스를 만날 때 그 빛을 통해서 그것을 만날 때 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인간이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건요, 삶의 규칙 몇 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니까. 인간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는 걸 아는 건요, 삶의 몇 가지 규칙이 정해질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격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 롤모델, 인격으로서의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인간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마음 편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거야. 그런 거는 인간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중심 기조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핵심 기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이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가 밝히 드러날 때만 인간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되고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본 모습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멘토 하는데 그 멘토적 개념이에요. 아, 저런 인격이 돼야 되고 그 인격과의 뭐를 통해서 양육 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인격과의 뭐를 통해서? 인격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아니죠. 인격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렇죠?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원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 빛, 그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될 때? 교감할 때 내가 그 빛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신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참모습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원리 몇 개를 파악하고 원칙 몇 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가 있어요. 이 로고스가 있어요. 이 로고스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속된 우리는 그 로고스를 통해서 내 본모습을 자각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했었어요. 누가? 요한이 증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었어요? 너희가 원리와 원칙의 종교를 따지고 기준의 종교를 따질 때 결국 얼마나 너희가 이중적이 되거나 천박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게 요한의 메시지죠.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 여기서는 담질 않아요. 1장에서 조금 이따 요한 얘기 나오는데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담질 않고요.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 얘기하는 부분만 담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 대해서는 안다는 전제예요. 요한이 무슨 설교를 했다는 건 다 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가지를 안다는 전자에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앞에 세 가지 복음서는 기독교 사회 초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구성될 단계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교회가 구성된 단계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핵심 얘기를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안다는 전자에. 요한이 뭐다?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했다. 뭐? 원리적이고 규칙적인 것들, 이런 바리새적 종교는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스스로 내부적인 죄책감을 지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그런 척하면 외부적으로 위장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든가. 그렇죠? 원리와 원칙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 왜 그렇게밖에 안 돼? 인격 전체를 조명하는 게 아니니까. 원칙 몇 개는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조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거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요한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의식과 지향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요한이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과 지향성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로고스와의 교감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리적인 종교는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딱 세례 요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종교여야 해 라는 문제의식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 문제의식까지는 뭐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조직적인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고, 처세술의 삶이 문제가 있고, 뭔가 그거 이상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의식과 지향성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진짜 로고스와의 교감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세례요한의 단계이고,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참빛이 세상에 온 거죠. 내가 참빛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교감.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럼 사람이 여기서 두 가지죠. 아, 진리인 로고스. 진리인 로고스가 존재하고, 여러분 여기서 자꾸 인간 예수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예수는 앞쪽에서 강조되는 거고, 여기서는 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인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인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로고스, 원래 있었던 인격,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만이 인간에게 빛이에요. 그치? 오케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만 인간에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쪽은 어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땅이오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죠. 그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인격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인격들이 존재해요. 그쵸? 인격들을 우월한 가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원리적이고 규칙적이고 자연의 정글의 삶을 살지 않아요. 사람은 정글이 아니라 퍼스널리티, 인권과 인간 가치와 인간의 생각, 이런 인간성을 되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거기서 갑자기 논리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지. 하지만 어떤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으니, 이게 예수 믿어요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영접이에요. 영접.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영접이 아니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그거는요, 지금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를 다시 원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사형리가 뭐야? 영적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또. 이게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원리적 접근이 문제라고 얘기한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자꾸 원리를 만들잖아. 그게 아니라고. 영접기도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너의 어떤 태도, 탐구적 태도, 학습적 태도, 자기개발적 태도, 원리를 이해하고 지키면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자기개발의 공부의 태도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돼? 인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인격, 로고스인 인격, 진리의 인격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됐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인격과 교감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접이죠. 영접이 뭐예요? 인격을 나에게 초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리는 탐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진리와 교감할 때 진짜 내 인격이 변환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퍼스널티, 인격이니까. 오케이? 저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도전적인 표현인 거고, 그렇죠? 그를 영접하는 자도 굉장히 도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상 예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에서는 지금 지상 예수가 강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성육신 찾아오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영접, 하나님과 교감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자녀는 부모와 뭐예요? 자녀는 부모와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그 인격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늑대소년과 일반인이 다른 차이가 뭐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아니죠. 인격적인 교감을 해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젠 네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혜적인 인격적 교감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꾸 오해해요. 나중에 먹고 살기 좋은 데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념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비자 있는 정도잖아요. 비자. 그렇죠? 그냥 시민권 있는 정도예요.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해서 그 나라의 시스템을 누릴 수 있어. 그건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시민이죠. 그렇죠? 아,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건 뭐예요? 종이죠. 그렇죠? 이건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나중에 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포인트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수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포인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감, 영적 교감을 말미암아 인격적 교감을 말미암아 내 영과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성 속에 영접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자녀는 어때요? 요즘 자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자녀는 거머리잖아요. 괜찮아요. 자녀가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가 무슨 부모 말 들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얘기 안 들어요. 자녀가 무슨 부모 말 듣습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녀 개념은요, 뭐예요? 받아 처먹고 지멋대로 하는 애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자녀의 개념은 달라요.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 5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은 아비의 뜻을 알고 아비의 뜻대로 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깊은 이해와 축으로서 아들을 표현해요. 그게 그때 얘기야. 요즘엔 비유가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약간.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을 때는요, 당연히 내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들이 그러냐고 어디. 그러니까 비유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는 여러분들이 자꾸 뭘로 오해해요?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이제부터 내가 막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런 자녀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나 있지. 요즘에 우리가 그런 자식이고 또 그런 자식이 되어가고 있지만 뭐 그런 자식을 또 키우잖아 우리의 업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앞부분을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를 쫙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제 이 구절이 이해되죠? 로고스인 진리가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는 진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정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없고 뭐예요? 인격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죠? 그 육신이 된 그 영광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완전히 구현하고 있는 인격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뭘 발견해요? 그것을 보면서 뭘 발견해요?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죠. 그렇죠? 은혜가 먼저가 아니에요. 진리가 충만한 은혜. 이게 진짜 맞구나를 깨닫게 되는 은혜, 진짜 맞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로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선생님 표정 최고. 아 뭐야 이런 표정. 선생님 표정. 아 뭐래 약간 이런 표정. 야, 짜증내지 말고 무슨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혜미가 나한테 다시 한번 평온을 선물하네. 잔잔하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요한이 나에게서 증거했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아진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는 독생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내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증거한 것이고 모세가 설명했던 것이고 모세는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한처럼 이론적으로 설명했죠. 그렇죠? 물론 그 이론을 받아들인 자가 실제로 구약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설명했죠. 그렇죠? 요한도 이것을 예언했고 내가 그것을 구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을 때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는 원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 만날 수 없는데 인격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태도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면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도전적으로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러분 불교 되게 좋은 종교예요. 욕망을 걷어내고 이 세상이 지나가는 진짜 핵심지를 좀 찾자는 걸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힌두교 좋은 종교예요. 세상에 신의 호흡이 담겨있고 그 호흡을 찾자는 거예요. 이슬람교 좋은 종교입니다. 신의 뜻이 있으니까 그 신의 뜻을 찾고 배워서 그 뜻대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종교와 우리가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종교 다 뭐예요? 진리는 원래예요. 그렇죠? 심지어 신이 있다고 믿는 이슬람교도요,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 종교도 신이 뭐에 대해서, 신이 신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뭘로 전달해요? 계시적 정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원리를 전달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그 원리를 숙지하고 그 원리를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진리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리를 숙지하셔도요,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성이 변화되고 삶의 기준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럼 뭘로 통해서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감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감이 어떻게 나요? 교감은 영접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응? 지혜로운 자는 이게 지혜롭게 설명하려고 했더니 겁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왜 몰라요? 여전히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방식을 만들어서 그 방식을 적용함으로 무슨 일을 해결한다고 한단 말,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형님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 어린아이들은 신의 존재를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걸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를 쉽게 받는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적인 존재를 받아들여 보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교감이 발생하면서 그 교감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요, 4대 종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측면에 이르는 방식을 얘기할 때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집합이고 그 독특성이에요. 오케이?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교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교부터 원래 유대교, 구약 성경부터 원래 교감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괜찮아요. 네가 직접 와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시대적 한계성이 못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너를 대신해서 나를 지성소에 들어와서 만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가 어떤 규칙을 지킨 게 아니라 와서 네가 했던 방향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해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인격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원리적인 패턴이 아니라. 오케이? 양을 죽이면 네 죄가 없어져 라는 어떤 원리적인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적인 패턴이고 인격적인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희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너희가 그것들을 원리화시켜서 그렇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원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원리화시키는 거.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는 법, 우리는 원리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 12계명 같은 거 만들어 지키면 가정이 평안이 와요? 삶을 컨트롤하는 20가지 원칙 이런 거 지키면 와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이런 걸 지키면 오나? 여러분 원리화 시키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상황과 여건과 포인트를 판단하고 패턴하고 대응하면서 그걸 한 거지, 어디에서나 만능적으로 지켜질 원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원리화 시키는 건요 좋은 학습 장치가 될 수 있죠. 그럼 원리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완전체를 단순화시키고 저급하게 만든 게 원리화 시키는 거예요. 왜? 일단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앞부분. 세례요한 1장 증언하죠. 이러다가 나를 세겠다. 세례요한 들을만하니? 재밌어요? 우리 부인 재밌어? 세민이랑 우리 부인 표정이 풀려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증언하죠.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고 나는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마침 세상 내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례요한이 자기는 준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얘기했어요. 준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세례요한이 자기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의 문제점을 깨닫고 제대로 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결단만으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건 진정한 변화를 향한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건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니죠. 이런 심각한 문제. 세례요한은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자기 고백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세례요한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례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라는 게, 자기가 선언한 메시지의 의미라는 게,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게 예수는 아들이니까 짝 먹고 나는 종이니까 뭐 밑으로 기어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의식을 갖는 것은 진정한 변화에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지,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인식하거나 이게 주의 뜻이고 뭐 이게 우리가 제안할 바에 요거로카 하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출발에 대한 디딤돌에 지나지고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어디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 설명하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가 물로 세례를 줬으나 그는 불로, 영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정한 변화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라는 건.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레위기에 이미 얘기했었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딱 뭘 떠올려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염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성막의 모든 죄를 한 마리 염소 가지고 광야로 던져지는.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한 염소가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와 기회가 되어지는 상징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가 주는 상징성 자체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 염소가, 여러분 여기서 다시 원리화되면 안 돼요. 염소가 죽었으니까 이 죄가 다 사해져요? 염소는 뭐 신비의 염소예요? 아니죠. 그런 원리화 시키면 안 된다고.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는 방식으로 하면, 평가받으면, 원리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됐던 것들에 대한 책임은 대신 져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셔요? 기회를 주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넌 이런 놈이야, 넌 저런 놈이야, 넌 이래 저래 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그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내면으로, 인격으로, 영혼으로 교감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않는 메시아적 사역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단계는 네가 갖고 있는 삶의 원리 몇 개 지킨다고 해서 네가 변화된 양 이렇게 거만 떨고 이러는 게 진짜 단계도 못 들어오는 바리새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의 원리 몇 개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존재에 문제가 있고 내가 원칙 몇 개 지킨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지향성이 필요하다. 이게 1단계. 그럼 그 지향성을 가지면 뭘 만나야 돼요? 이 지향성만으로 안 되고 여전히 기회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영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내면과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진짜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아, 이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다니엘이 뭘 고백합니까? 자기가 기도처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감을 이가 알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면서 고백하니까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제까지 나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세례요한적 신앙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싶어요. 해서 멈춰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까지 나다니엘의 기도는 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싶어요 였어요. 근데 이가 예수를 인정한다면, 찾아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려오고 네 마음의 한계로 올라가는 진짜 교제가 너에게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자들을 부르셨고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이 세례요한적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예수를 영접하는 태도로 나아갔으며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룰 수 있는 상태, 이루고자 하는 상태가 나다니엘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이 달라요. 이제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 한계에 묶여있었던 것 위주로 많이 기술되었죠. 그렇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가장 중심 신앙이 있었던 부분들에서 조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과장하고 치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굳이 예수를 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근본 의도는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세속성을 벗지 못한 그 이중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쪽은 앞쪽 마테마가 누가는 쟤들의 한계를 얘기했다면 여기선 쟤들의 의미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1장. 2장 가죠. 3장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다음 복음서에서는 없는 기술이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이어서 사람들이 잘 안 적어놨지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첫 번째 기적은 뭘 담아요? 여리고 전투처럼 첫 번째 기적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기적들의 상징성을 담게 되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떤 기적? 이건 설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물은 뭘 상징해요? 물은 세례요한적 한계를 상징하죠. 그렇죠? 피는 뭘 상징해요? 보혈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물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피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가 하는 사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이 전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혼인잔치의 장면이죠. 혼인잔치의 장면. 하나님과 인간 상계의 혼인잔치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피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 즐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포도주를 상징하는 게 두 번째 상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단순한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잔치가 끝나지 않고 이룰 것이라는 기쁨의 매개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1장에서는 어떤 교리적으로 선언했다면 2장에서는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하시죠.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다시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전화는 보통은 저 뒤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나오는 담화예요. 근데 이건 맨 처음에 담고 있죠.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사역이랑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거의 엔딩 때의 사역이랑 연결을 시켜서 예수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성전 정화도 똑같죠. 지금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물 같은 성전이죠. 그렇죠? 진정한 변화가 없는 생명이 없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요 강도의 구렬의 포인트를 지적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표현해서 다른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랑은. 그러니까 성전 정화 장면이긴 하지만 예수의 문제의식 측면에서 좀 더 다른 포인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문제의식 포인트에서 앞부분은 뭐였어요? 내가 나 이기적인 나를 보호하고 내가 잘나고 싶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접근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죄된 태도에서 좀 더 많이 지적하셨죠. 근데 지금 뭘 지적해요? 진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열심 그냥 이걸 하면은 나아지는 줄 알고 이걸 하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무지를 더 강조해요. 거기는 악의를 더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냥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와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뭘 삼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삼키는 거죠. 이런 걸 뭐 어떤 상태야? 이게 물의 상태죠. 그리고 아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면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하니까 성전을 무너뜨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서 뭐의 상태를 강조해요? 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변화. 이런 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가짜 열심. 이게 이걸 열심히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형식의 열심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날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진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물과 피의 대비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선언적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번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 담론만 하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니고데모 담론도 재밌어요. 이게 1장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를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같은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의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접 그리고 거듭남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정도의 혁명적인 개념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죠? 당황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진짜 그걸 이해해서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단어로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좀 더 갑시다. 니고데모가 봤던 관점은 뭐예요? 선생이여,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압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원리적인 종교의 관점에서 예수를 좋은 원리로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여기엔 질문이 내포되는 거죠. 배우겠다는 거죠.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진리에 대해서 예수께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날 배워볼 마음으로 온 거긴 해요. 근데 얘가 배우겠다는 거에 전제가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원리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진짜 네가 네 인격 자체가 변해야. 네 인격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처음에. 왜? 내가 뭔가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생활화시키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내 존재적인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의 난 죽어있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지금의 난 죽어있다는 개념이에요. 난 지금의 내 인격의 상태는 내 내면의 상태는 죽은 것 같은 상태여서 내가 여기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고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니고데모는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는 말을 꼬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을 꼬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 비유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 진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여기서 물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네가 진짜 태어나는 거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빛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내가 지금 현상과 상황이 어두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보여지는 내 모습이 내 모습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둠의 상태, 주관인 상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부딪혀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내가 참된 인격이 되는 과정.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의 인격이고 난 원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내면이구나라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교감을 통한 자기 변화.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꾸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저기부터서 오네 왔다. 그리고 지나가네 지나갔다. 이렇게 내가 전체 바람의 패턴을 이해하고 바람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람의 패턴을 이해한다고 뭔가 바람이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니고데모의 관점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날아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슈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 건데 나는 계속 뭘 하려고 해요. 조망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왜? 얘는 진리는 이해니까. 이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망적 관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인격적 변화라고 하는 건 신의 존재 그리고 신의 찾아오심까지는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그 이론적 이해가 있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론적 이해가 있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의 교감하고자 하는 영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영접이 있으면 어때요? 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접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확 나에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감에 하나님과의 진짜 영접을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교감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신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거듭난이라는 거예요. 꽤 겸손한 관점이겠죠. 그렇죠? 가난한 태도고 배우려는 자세고. 근데 니고데모는 그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해적 태도를 갖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약간 얘가 상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진을 쫓는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하늘을 말하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으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얘기 먼저 하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 이스라엘 선생님도 그걸 몰라 무슨 뜻이에요? 넌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애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구약 성경을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다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결해 나갔어? 아니죠. 노뱀 사건을 보란 말이야.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죄를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회개와 개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적인 삶을 살아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노뱀을 그저 어떻게 하는 거? 쳐다보는 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됐었잖아. 그렇죠? 그때 노뱀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바람이 오는 걸 봤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어요? 신을 파악하고 깨달아서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아니죠. 신을 영접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죠. 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신이 찾아오신다면 당신을 통해서 교제한다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영접적 태도가 있었더니 그 사람한테 진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걸 생각하냐? 왜? 구약 성경 자체가 교감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넌 그 구약 성경을 여전히 논리의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면 알겠느냐. 그런 상태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이 인격으로서 존재하고 인격적인 신이 차지하고 있다면 내가 인격적인 신을 영접하는 것 통해서 신과의 교감을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거잖아. 이게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시추에이션한 이것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의 존재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은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인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네가 찾아오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전체적인 뷰가 확대되는 거지. 여기 서서 지금 신의 인격적인 신의 존재에 찾아오신 하나님 네가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 원리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이 인격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전체를 설명해줘야지 내가 된다라는 그 뷰를 포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땅에 내려온 인자가 땅에 내려왔고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나만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찾아오시는 인격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만 하늘로서 올라가는 거지 진정한 진리를 알아가는 거지 찾아오시는 인격과의 교제가 아닌 다른 지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것 들어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뭐만 알 수 있어요? 땅의 것만 알 수 있어요. 왜? 땅은 물리적인 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파악하는 거예요. 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더라? 야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고? 야 이게 동물은 어떻고 식물은 어떻고 조직은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이건 알 수 있죠.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과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거에 구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인격 이 교조적인 원리예요? 기독교를 다녀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영접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에이, 우리는 어떤 태도예요? 불교 원리, 기독교 원리, 이슬람교 원리가 있는데 우리 원리가 맞아.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가 아니에요, 지금. 원리적인 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 하나님 분명히 나를 찾아오고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제할 수 있으며 그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가는 거 하는 그 서정 그 서정성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이 얘기 끝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원리로 돼서 영적기도문의 근거로 사용된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화 끝에 이게 나온 줄 알겠죠 지금. 니고데모는 원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교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마치 니고 이상한 니고데모가 되어서 니고데모는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감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니까 저게 원리인가 보다 싶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가서 야, 이 말씀만 믿으면 이 말씀 오케이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네가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구원의 원리화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요, 구원은 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교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말도 얼마나 센세이션한지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지금 원리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뭘 얘기해요? 진리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너희를 독생자를 줘야 돼요. 진리는 너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교감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이 진리와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 내가 말하는 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어. 엄청 어렵게 얘기하잖아. 쉬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당신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세요. 신뢰하면서. 그게 구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거기서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응? 그렇게 하십니까?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으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심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원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심판하려고 하죠. 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래.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60점 이상 안 넣으면 넌 끝이야. 이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C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갇혀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답지 못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는 뭐라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답지 못한 모습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까지 원칙을 잘 지켰느냐 잘 지키지 못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죠? 예수님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자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버려놓은 모든 인생의 숙제들은 나중에 이 사람이 풀어가면 되는 거겠지만 그걸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놈이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새로운 인격을 갖춰서 변화되어 가는 게 예수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가 왔는데 자기 방어, 이제까지 빛을 본 적이 없고 빛이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자기 방어하고 합리화하고 이게 뭐 어떠냐고 하고 난 원래 이랬다고 하고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진정한 모습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간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심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예요? 얘가 예수 안 믿고 인격적인 교감 없이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성공했어요. 인정받아요. 존경받아요. 심지어 지가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얘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찬 생명된 자아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오케이? 얘를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을 하는 거예요? 얘를 또 심판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또 정죄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고 있는 것 자체도 이미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슬픔의 대상이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 진짜 지금 나쁜 놈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가요? 라고 빨리 제 좀 어떻게 벌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인격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원리의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원리의 진리를 생각하는 거라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죠. 사람들은 이걸 되게 무슨 그 편법이고 막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 정말 이상한 얘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럼 나쁜 짓 하다가 뭐 그렇게 되는 사람 좋은 짓 하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 얘 교회 안 다니는데 좋은 짓 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나쁜 짓 하는 교회 다니는데 나쁜 짓 하면 천국 가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 지금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천국이라는 의미도 다르고요 구원이라는 의미도 다르고요 나쁜 짓이라는 의미도 다르고요 좋은 짓이라는 의미도 달라요 오케이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이 얘기를 극단적으로 끌어나가면 내가 양육할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옥에 불 피워놓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불 피워놓은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얘가 여기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게 이미 지옥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쵸? 얘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내적 가치를 경험하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라고. 그렇죠? 얘는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사는 거고요. 쟤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물리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천국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죠. 여기서는 두 마음이 그래도 있었는데 거기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만족을 느끼고 변화된 인격에서 하나님을 닮아있는 게 얘가 누리는 천국이고 얘가 누리는 지옥은 그나마 있었던 이타성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이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게 얘가 누리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의 심판 개념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들렸을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심판주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치이고 상처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쫙 나타나면 유대인들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너 이제까지 유대인들 괴롭혔지 다 죽어봐.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오케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말이야. 심판주를 생각하진 않아요? 딱 와서 나는 어떤 원리를 지켰으니까 나는 심판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고 말했던 그 원리. 그 진짜 단순한 그 사형리의 원리를 난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심판하지 않고 쟤네들은 다 심판해.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쟤네들이 나쁜데 저렇게 잘 나가요? 하나님 왜 쟤네들 그냥 드세요? 여러분 그 말 조심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가치 있게 살았어요? 기준 지키면서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평가하시면 자신 있습니까? 왜 쟤는 죄악된데 그렇게 잘 나가냐고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심판주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원리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 염라대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진정한 참모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잘 살건 못 살건 나를 괴롭히건 괴롭히지 않건 이런 흐름. 요한복음의 맥락은 잡히시죠. 계속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진짜 인격적인 메시아, 교감으로서의 내적 변화, 진정한 기도가 나한테 있나? 왜 나한테 기독교는 가치관인가? 그리고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조차 원리가 되어서 저희 가운데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선언과 나를 찾아오심에 대한 선언으로 다가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주를 만나 주를 만난 사람이 주를 닮고 변화되는 그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도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사람들이 오늘 성찬식에 더욱더 특별히 의미가 있길 바라오니 하나님께 성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